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없이 보여지는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제사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제사에 대한 그 규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제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어떤 의식, 그런 의미로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뭐 바뀌었다거나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다르지가 않다, 이어져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그 말은 이 제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의미를 지금의 예배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이 제사의 모든 의미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지금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로 세우신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예수님으로 끝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계속된다, 이건 이제 잘못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그 제사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을 믿는, 믿고 섬기는 그런 자가 행해야 될 어떤 의무처럼, 의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이제 믿음의 증표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신약으로까지 끌어와서 예배라는 것으로 이제 바꾸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여기 히브리서 그 앞 10장 앞에 6절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번제,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지금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제사인데 그 히브리서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구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가 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제사를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함으로 알고 그런 의미에 드리는 이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어떤 그 하나님 높인 실천 그런 의미로 알고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 이걸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뭐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면서 뭐 정성과 열심을 다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도 준비해서 바쳐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제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인간에 의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율법을 따라 제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인간. 그 인간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믿음의 증표로 알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행함에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또 행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어떤 옷으로 삼는 이게 교회 지금의 형편이 되는 것이죠. 뭔가 하면 결국 서로가 그래요. 행함을 옷으로 삼아요. 행함이라는 것을 옷으로 삼고 그런 옷을 입고 또 누구의 옷이 더 멋진가 이걸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행태는 뭔가 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서 드러난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이 자기가 벗었다. 이것이 않습니까? 나의 몸 상태, 내 몸 상태가 벗었어. 이걸 가장 먼저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한 것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기 몸을 가린 것을 또 가린 걸 위해서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이 자기를 위한 최초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을 옷으로 삼아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덮고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행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사탄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어떤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런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숨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로부터 자기를 뭔가 죽은 자의 됨을 피하려고 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남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손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린 일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일, 그 중간에 개입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렸다.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중간에 개입된 거. 그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지켜질 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혀준 가죽옷이 죄로 인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온전한 옷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힌 가죽옷. 그 가죽옷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의 역할을 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가죽옷이. 이걸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내 보이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부끄러움을 가리는 온전한 옷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옷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입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어서 자기를 가진 행함과의 부딪힘이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이 무화과 치마 위에 덧입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죽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 가린 무화과 치마 이게 벗겨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벗기시는 거예요.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가린 행함을 부수는 겁니다.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히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린 걸 순순히 벗으려고 하겠는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끄러움이 있는 인간 현실이 뭔가 하면 내 손으로 지은 것, 다시 말해서 내 손으로 행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내 일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행위로 옷을 입어서 인정받겠다 이것이 성령이 오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드러나는 가장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가죽을 입히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구원의 의미로 생각하면 가죽옷 입혔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가죽을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해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가죽옷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일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가죽옷 입혔다. 그게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가죽옷 입혀놓고 쫓아내버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중점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제 뒤에 4장에서. 그리고 그 둘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둘 모두가.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한 최초 이야기입니다. 제사가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가 없다는 겁니다. 규례가 없어요. 그 말은 가인과 아벨이 그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제사와 제물 어떻게 해라. 그런 규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드려든 그걸 문제 있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되었다 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물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물에도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제물을 드리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가인과 아벨이 죽은 자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늘 이걸 잊어버리는데 가인도 죽은 자, 아벨도 죽은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이 받지 않을 인간이란 것입니다. 둘 다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은 제물로 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란 것이었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의미한 피예요. 피. 피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제물이 흘린 피가 공로가 되어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신 바 된 인간이 된 것이에요. 피의 공로를 인해서.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열심과 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으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부인한 것, 여기에 대한 분노의 결과였죠. 아벨의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에 피 흘리실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장차 나타내실 피의 공로 이걸 보여주는 그런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는 것은 그 피의 공로로 인간을 하는 받으신다. 이걸 나타내시는 것이지 아벨이 뭐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있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간이 누구냐?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죠. 그게 아벨 제사에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피 공로, 그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더 나은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제사입니다.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고 뭐 수백 명 성가대가 노래하고 뭐 헌금하고 이게 나은 제사가 아닌 것이란 말이죠. 그냥 피의 공을 믿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이게 나은 제사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행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 믿게 하면서 더 나은 제사로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때문에 제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드려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제사예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중점입니다. 자꾸 제사든 제물이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자꾸 여기를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제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들어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후에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죽옷을 입힌 후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으로서 제사의 취지가 인간 구원이 있지를 않다. 하나님이 지어 입힌 가죽옷에 그 담긴 피의 공로, 이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규례대로 뭐 제사한다고 해가지고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 복, 이 모든 것들은 행함과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담긴 문제를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이 말에 담긴 문제. 이걸 몰라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인간이 행함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을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다, 내가 믿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죠. 이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지가 않은데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게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뭘 하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은 인간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모든 것, 거기에 대한 뜻.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죠. 근데 정작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봤다고 해서 그런 아벨을 세상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것이에요. 아벨의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양의 죽음과 피가 있는 그런 게 아벨의 제물인데 그 제물의 죽음이 아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이 죽어가지고 제물의 죽음에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제물의 죽음 안에서 제물이 흘린 피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 안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한 우리 역할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주의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주님이 흘린 피의 공로를 자랑하라는 것. 이게 내 일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주의 피를 자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죽은 자로 주 안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취지와 구약이 이미 제사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3절 봐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유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소유의 번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유의 번제는 소를 제물로 간 번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1장에 보면은 그 제물이 세 종류로 나와요. 뒤에 10절 봐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는 제사, 번제, 이걸 얘기합니다. 그 뒤 14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에는 이제 새의 번제, 새가 제물로 된 번제를 얘기하죠. 이렇게 제물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이 제물을 이렇게 그 나누어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대개 그 주로 부자와 가난자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 있는 상류층은 이제 부자니까 소를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또 뭐 좀 그보다 조금 제물이 재산이 적은 중상층이랄까 이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 그리고 이제 매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새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들 이해를 이제 하죠. 자, 그렇게 오면 하나님 마치 가난한 사람 형편을 많이 좀 배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5장을 봐보십시다.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런 말입니다. 또 레위기 시 2장에서도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을 바치라.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 힘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이 그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바칠 그런 그 형편이 되지 못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난 사람 형편을 배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에는요 가난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사회에는 나라마다 복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배려해가 도와주고 복지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그 국가에는 복지를 베풀 때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무 기준 없이 가난한 사람은 다 뭘 신청해라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뭐 신청할 거 아니에요. 나 가난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국가에는 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이야, 뭐 재산이 얼마이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맞춰가지고 너는 가난해. 이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수급자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 그건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태에서 기준이 없는데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 미치지 못하면 새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선뜻 나는 양을 바칠 만한 힘이 되니까 양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가 의문이란 말입니다. 과연 사람이 그렇게 나오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를 제물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소를 제물로 하는 것과 새를 제물로 하는 것과 그럼 저걸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인간의 이제 우리 사고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고 싶지다. 나는 가난하니까 천은 헌금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헌금하는 사람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0원, 뭐 100원 헌금했을 때에 헌금하는 사람이나 헌금 받는 사람이나 괜찮아. 넌 가난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알고 그냥 바뀌냐고 하는 것이에요. 천원도 너의 열심과 정성이야, 믿음이야. 그렇게 인정이 죽이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두 랩돈을 가진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도 자기 전부를 바쳤다. 전부라는 걸 강조를 해요, 전부. 그만큼 자기 걸 아끼지 아니했다. 이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는 천원 그 정도를 가지고 정성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백만한 사람과 천원 똑같은 예배를 안 받는다, 보질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보겠냔 말이에요. 헌금한 사람,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봤을 때에 새를 제물로 제사하면서 소나 양을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사람과 내 제사를 똑같이 생각할지 의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미치면 새를 받으라, 새를 가져오라겠으니까 난 새를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소를 바친 사람과 자기를 아무렇지 않게 정당하게 똑같은 예비로 보겠냐 말이죠. 제사는 제물이든. 인간의 사고로는 그렇게 똑같은 레벨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 못할 겁니다. 분명히 재물이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재물로 하는 번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 과정이. 6절에 보시면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어야겠습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재물을 여러 부분으로 자른다는 걸 얘기해요. 머리, 다리, 몸. 각기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쫙 펼쳐놓는 것입니다. 펼쳐놓고 9절에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갑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그걸 다 제단 위에 벌려놓고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갑니다. 물론 이건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이죠. 근데 새의 번제가 좀 달라요. 그 15절에 보시면은 새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위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가지고 제 버리는 곳에 던지면 되는 것이고 날개차리를 조금 찢어가지고 불사르면 되는 것이에요. 상당히 간편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새끼를 이렇게 하라고, 새끼를. 어미가 아니고. 소나 염소, 양으로 한 제사 비하면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과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의 제사, 간편한 과정의 제사, 이걸 놓고 봤을 때에 어느 게 더 제사답게 여겨지겠습니까? 어느 게 더? 이것도 인간 사고로 생각하면은 복잡한 과정이 더 들어가는 거. 이것이 간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정성과 열심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뭔가 복잡하게 해야만이 제사 드린 것 같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또 이 제사가 뭐 지금 그 뭐 우리나라 그 조상 시제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죄제 예를 들어보십시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평민에게 따로 정해진 때가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허물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 이런 이런 죄를 지었어. 이걸 말해주면은 그냥 아 그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가지고 제사하라는 것이에요. 속죄제를. 그러니까 누가 죄 지은 걸 얘기해 주면은 이 암염소 한 마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암염소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새의 번제를 드려 이렇게 말해요. 새를 제물로 드려라. 또 레위기 5장 7절 봐보십시다. 레위기 5장입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속죄제물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양 염소와 힘 있지 너가 좀 버거울 것 같으면 그냥 산 비둘기 새끼 가져와. 그걸로 속죄해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뒤에 그 11지를 보시고 5장 11지를 보시면은 그나마 새도 힘들면은 고군가로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받기 이렇게 말합니다. 새도 안 되면 곡식하러 가져와. 10분의 1 예발은 한 2kg쯤 돼요. 근데 이 곡식 2kg면은 그냥 새를 바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죄를 지을 때에는 예물로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 염소, 아니면 산비둘, 새, 아니면 뭐 곡식. 부주중에 지은 죄를 지을 때. 결국에 이 규례에 대로 속죄를 해야 된다면은 집에서 키운 염소 남아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문제 간단히 생각할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예물이 이렇게 다른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소나 염소, 양, 새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가난한 사람 행편을 생각해주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할까요? 자, 우리가 염소도 바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럼 우리에게 야 너는 염소가 안 되면 새를 바쳐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내가 염소 바칠 수 있도록 재물을 달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후자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명분 제시하는 것이 뭐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지역 사회 돕겠다. 물질을 줘가지고 뭐 이 교회로서 지역 사회 좋은 일 하게 해달라. 그래 교회 삶 감당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할 거니까 돈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려고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당성으로 삼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사람이든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넌 가난하니까 세를 바쳐야 돼. 그것을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나오는 것이지. 돈 좀 소 바칠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 인간이 소와 염소를 바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새를 바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난 가난하니까 1,000원 바쳐도 돼. 그 1,000원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가인처럼 비교를 해요. 가인처럼. 결국은 자기가 새를 예물로 바칠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 형편.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 여기에 분노를 하죠. 인간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새를요, 별것 아닌 하찮은 재물로 봅니다. 소에 비해서 이건 하찮은 거 이렇게 보는 인간 사고입니다. 소와 새의 재물을 동일한 선상에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선악과 먹은 지식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소를 기뻐하지 새를 기뻐하겠는가. 소가 더 정성이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인간 시각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액수를 가지고 정성과 믿음의 차이를 두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이럴 것이야.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오늘 그 1장에 나오는 재물이 다 등장을 하죠. 암소,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소, 염소와 양, 비둘기 다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날 위해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요, 인간을 위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1장에 나오는 소의 번, 제사, 뭐 염소의 제사, 새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그 재물도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를 위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날 위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재물 어떻게 많이 바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까? 늘 이걸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지파라고 왔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늘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결국 내가 재물을 잘 바쳐가 못 받겠다는 자기란 재물을 자꾸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의 선악과를 인간 삐뚤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꾸 재물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보이고 하나님 기쁘게 해보겠다는 생각,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 앞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비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15장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뭔가 그 증표를 달란 얘기죠.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는 그 뜻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도무지 믿을 수 없지. 이것이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이 말씀 믿었습니다. 믿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는 왜 믿지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면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징별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그때 믿다게 놓고 뒤에 땅 얘기가 나오니까는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는 말을 믿었으면서 땅 얘기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얘기는 뭔 미래적인 것,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미래 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 얘기는 지금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있는 땅, 그 땅을 내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거 현실이 아니죠.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강남에 천평 땅을 천평 내게 줄게, 이거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정말 그렇게 될까? 의미 들면서 그걸 확인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증표가 뭡니까? 이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거짓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믿는다고 그냥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할 뿐이지 실제로 믿음 밖에 있단 말입니다. 다 위선이 거짓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 그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런 것 자체가 의를 향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바뀌는 건 없어요.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의 있는 자로 여길 거야 이런 뜻이지 네가 의 있는 이런 인간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 인간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의로 여김받는 아브라함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의도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오늘 본문 재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정해가 우리 이런 재물 드릴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재물이에요. 재물 바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 머리에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장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만나시는 장치 그게 재물이에요. 피가 있는 그 자리 이게 본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피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 재물의 피가 있는 그 자리는 인간이 하나님 물리한다고 어떤 것도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는 하찮은 재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찮은 재물.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정한 재물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재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신약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늘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 부정한 자일 뿐이에요. 그 부정한 자로 예수님의 피의 자리 안에서 의로 여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의로 여김받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도 늘 나오는 게 뭐냐 믿어오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의를 행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이건 우리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자꾸 내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했던 우리 인간 사고방식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예수의 피에 공로만 자랑하기 때문에 나의 건 빠져야 되고 내게 빠진다는 얘기는 늘 부정한 대로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의를 행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들처럼 모든 인간처럼 늘 믿음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부정한 내가 바치는 재물이 등급이 있어 등급이 없는 거죠. 아예 받지를 않는데 우리 것은요. 등급 따질 것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예수 안은 등급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의로 여김받기 위한 주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성도의 등급이에요. 주의 피만이 성도의 등급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등급이죠. 주 안에서는 1등, 2등이 없어요. 모두가 최고의 등급을 존재하기 때문에. 뭐 먼저 되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천국에는 먼저 나중이 없습니다. 먼저만 있는 거예요. 나중 된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질 않냐 그 뜻이죠. 나중에라도 구원받아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나 같은 자 부정한 자를 주 안에 부르시고 주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주의 공을 높이고 주의 주 되시면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 지었다. 아, 내 믿음이 없네. 그렇게 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늘 죄 지은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의 피 안에서 내 끌 자랑은 없네.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소도 양도 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재물이고 받으시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게 주 안의 세계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뭐 행하는 예배라는가 헌금이란 다 엉터리한 얘기죠. 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등급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잘 드린 예배가 없는데 자꾸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 밖에서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여기는 구원이 없죠. 그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우리를 주 안에 부르신 그 뜻 그걸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도 아니고 그냥 주님 피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공로 높임으로 인해서 주를 위한 노를 부셨다. 이걸 아시고 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공로 이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제사와 재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일까 주의 피 주의 공로 안에서 늘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공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이유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